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월 11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엽니다. 백악관과 청와대는 각각 발표를 통해 두 정상이 두 주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4월 11일 백악관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미한동맹은 여전히 한반도와 지역 안보와 평화의 린치핀,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수석은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양국의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는 건 지난해 11월 3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넉 달여 만이며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다시 중재자 역할에 시동을 걸면서 돌파구 마련에 나선 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복구 작업을 거의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오늘 한국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이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지난 2월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외형 복구 작업에 착수해서 대부분 완료했으며 현재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이런 평가는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민기 의원,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의 이은재 의원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7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시설을 일부 철거한 바 있습니다. 김민기 의원은 국정원 보고서를 인용해서 또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해 말부터 가동이 중단됐으며 우라늄 농축시설은 정상 가동 중인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전문가들은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서 동창리 발사시설과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비슷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고 있거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어제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오늘 트위터에 중국 협상단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베이징에서의 건설적인 무역협상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또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중요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류허 중국 부총리를 맞이할 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우신 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어제 중국에 도착해서 이틀간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이용해서 중국이 기술 이전 문제 등과 관련해 과거에는 제안한 적이 없는 진전된 세부 내용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 간 협상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 종료 이후 첫 정치 집회를 갖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중서부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지에 모인 수천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거짓말과 중상모략, 비방의 3년이 지난 후 러시아 사기극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은 이번 수사로 상처를 받았다면서 정적들을 향해 실패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를 계기로 본격적인 재선 레이스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날 유세가 열린 미시간주는 주요 경합주의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이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 탈퇴 브렉시트를 놓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원에서 오늘 오후 또다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가 진행됩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기존의 브렉시트 합의안인 EU 탈퇴 협정과 미래관계 정치 선언을 따로 떼어서 EU 탈퇴 협정만 우선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당 등 주요 야당은 물론이고 민주연합당, 보수당 내 강경론자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뷰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한 정상이 다음 달 11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의 정책 담당 부차관은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북핵 역량은 미국과 동맹국에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는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외교가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낙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은 매우 도움이 됐지만 중국이 도울 수 있는 여지는 항상 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북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remain optimistic, as the secretary said yesterday, that diplomacy will be able to proceed.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곧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으로 믿느냐는 질문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어제 밝혔듯이 우리는 외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미국의 북한 관력 정책에 대한 미중 공조를 지속하기 위해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으며 비건 대표의 추가 일정에 대해선 아직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No new travel to announce. He was in Beijing to continue United States-China coordination on our policies related to North Korea.
이어 우리는 중국 그리고 다른 파트너들과 이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우리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동일한 목표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상황과 관련해선 도울 수 있는 여지가 항상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spoken on this issue before and sanctions enforcement is something that's important for all nations to be a part of.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퇴보를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예전에도 이 사안에 대해 얘기했었다며 제재 이행은 모든 국가들이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여러 차례 말했듯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과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하고 있는 역할은 매우 도움이 됐다면서도 동시에 중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도울 수 있는 여지는 항상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21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 회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날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죽음이 김정은 책임이냐는 질문엔 말을 아끼며 미북 협상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we've spoken out about these that tragic incident repeatedly and often fro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오 장관이 어제 하원 청문회에서 원비어의 죽음이 김정은 책임이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 정부는 그 비극적 사건에 대해 반복해서 자주 얘기해왔다며 현 시점에선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지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시기이며 이는 핵 확산 문제이고 우리가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 사안들에 대해 계속 관여하고 이를 진전시키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에서 원비어 문제와 관련해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폼페오 국무장관은 27일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김정은이 원비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권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김정은 책임이냐는 거듭된 질문엔 답변을 하지 않고 정치적 논쟁거리라고 답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또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과 관련해선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오랜 인도주의 위기는 북한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미국이 여전히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I would say the protracted humanitarian crisis faced by the North Korean people is something that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최근 스페인에서 발생한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미국인과 미 정부가 관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스페인 당국이 조사 중인 사안이며 모든 사실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외 외교 임무는 국제조약에 따라 반드시 존중되고 보호돼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전 세계 외교 공간 보호와 관련해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다음 달 11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8일 보도 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이날 백악관에서 문 대통령 내외를 환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정상은 북한과 관련해 최근 전개된 사안을 비롯해 양자 현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 동맹은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이라며 이번 방문은 동맹과 두 나라의 우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청와대도 문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한미 동맹관계를 더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양국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다시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톱다운 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확정됐네요.
그렇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한국은 고위급 수준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미한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동이 있기도 전에 백악관과 청와대가 다음 달 11일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한 겁니다.
한국 측의 발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전화통화에서 이미 문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했더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에서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찬을 겸해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위한 북한 견인 방법을 논의하자며 문 대통령을 초청했고요. 이에 문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구체적으로 미한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힌 점이 주목됩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난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추가 정상회담을 언급한 배경이 설명이 되는 것 같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톱다운식 비핵화 협상을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과의 입장 차에 대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발표하면서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될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면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방안에 집중하겠지요?
예, 두 정상의 논의는 미국의 빅딜 제안과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행동 주장, 특히 상응 조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량 살상 무기 폐기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면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에 유연성을 보여줄 것을 당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서는 한두 번의 연속적인 성과가 필요하며 특히 비핵화에 상응하는 단계적인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은 북한 측 주장에 가까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예,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핵심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만일 이에 관한 두 정상의 의견이 일치하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3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톱다운 협상이 다시 복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 미북 협상은 장기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미 의견을 조율하지 않았을까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계속 협의를 벌여왔고요.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하노이 회담 이후 워싱턴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오늘 열리는 외교장관 회담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의 회담 그리고 다음 주 김현종 국가안보실 차장의 워싱턴 방문 등을 통해 의견 조율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달라고 당부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이 때문에 미한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하노이 회담 이후 입장 정리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미한 정상회담이 먼저 열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북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특사를 파견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파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정상회담도 열리게 될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문 대통령이 수석 협상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제재 완화를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과감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을 설득하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에 미북 협상의 성패가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사실과 관련해 확고한 제재 이행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직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한국 업체가 연루되거나 한반도 인근에서 이뤄지는 제재 위반 행위와 관련해 미국의 대응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사용하기 시작한 주저 없이 독자 행동을 할 것이라는 표현은 유독 한국과 관련된 제재 회피 사례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에도 우리는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제재 회피를 촉진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 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석탄을 두 차례 반입한 사실이 최근 또다시 적발된 데 따른 미국의 입장을 BO에게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인데 구체적으로는 북한 석탄을 불법 수입한 한국 업체가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날 한국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 관세청은 지난 7일 북한산 석탄 13,250톤의 한국 반입을 적발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 부산본부 세관이 이 석탄을 중국산과 베트남산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직원들과 석탄 운송을 중개한 해운 중개회사 직원 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입건해 주범 1명을 구속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엔의 제재 의무를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이행하도록 세계 각국 정부들과 계속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 사례에 한국이 거론될 때마다 미국의 독자 행동을 경고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 6일부터입니다. 당시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BOA 기자와 만나 미국은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피해 원산지 세탁 방식으로 석탄을 제3국에 수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대한 논평이었는데 해당 보도에는 북한산 석탄의 목적지에 한국과 일본도 포함돼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7월 19일에도 BOA에 북한산 석탄이 중국 회사 소유 선박에 실려 2017년 10월 한국에 유입됐다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달 21일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은식 농량이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한국 군 정보당국의 평가와 관련해서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국방부의 데이비드 트렉튼버그 정책 담당 부차관은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북핵 역량은 미국과 동맹국에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역내 안정화에 기여하는 핵 우산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렉튼버그 부차관은 북핵 역량이 미국과 동맹국에 여전히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although we remain hopeful that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may produce a pathway to peace and denuclearization,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pose a potential threat to our.
트렉튼버그 부차관은 28일 2020 회계연도 국방부 핵 활동 우선순위를 주제로 한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과의 협상이 평화와 비핵화의 길을 열기를 여전히 희망하지만 북핵 역량은 미국과 동맹국에 잠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이미 복잡한 전략적 상황을 더욱 그렇게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렉튼버그 부차관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북핵 개발이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강력한 억지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갈수록 정교해진 6차례의 핵실험과 미 국토타격 역량을 입증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도 북한과의 협상을 지지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튼 사령관은 서면 답변에서 북한과 이란은 중국, 러시아와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있다며 두 나라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대량 보유하고 있고 역내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미국을 겨냥한 ICBM급 미사일 시험을 실시해왔다며 그러나 국방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외교관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역내 안정화에 기여하는 핵우산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됐습니다. 트렉튼버그 부차관은 서면 답변에서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역내 동맹국들을 위해 핵 억지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장기적 공통가치와 이익에 근거할 때 러시아의 핵무기와 핵무기 이외의 역량, 공격적 수사, 중국의 적극성,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와 핵무기 이외의 위협과 같은 역내 위협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이튼 사령관도 핵우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hen I travel overseas, the extended deterrent message I bring from the United States is hugely powerful to our allies.
자신이 해외 순방에 나설 때 전하는 미국의 확장 억지력 제공 메시지는 동맹국들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대신 미국의 핵우산에 의해 보호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될 만큼의 매우 강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국의 핵 선제 타격 정책을 둘러싼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렉튼버그 부차관은 핵 선제 타격 금지 정책은 안정보다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concern I have with a no first use policy is that it may cause others to believe that we are backing away from some of our assurances to allies.
트렉텐버그 부차관은 핵선제 타격 금지 정책을 세울 경우 미국이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위한 안전보장 약속에서 물러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잠재적 적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줄여줌으로써 미 공생국들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북한의 모든 핵시설물 신고가 이루어지고 폐기가 시작될 때까지 제재 해제 논의는 시작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한 군사훈련 중단에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없었다며 대규모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오래된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제재 해제를 요구한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대북 제재 해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y would do that, then we could start on a process of having them demonstrate how they're going to disable these facilities.
리드 의원은 28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의 핵 시설과 미사일 기지에 대한 신고와 폐기가 이뤄져야 제재 해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신고를 한 뒤 해당 시설들을 어떻게 폐기할지 보여주는 과정에서 양국이 서명할 수 있으며 이 사안에 합의하기 전까지 제재 해제를 시작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 해제의 조건이 무엇인지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팀 케인 민주당 의원은 제재 해제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겠다면서 제재 해제를 위한 비핵화 조치들을 북한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ftentimes we set sanctions and we don't make it clear when or how they'll be lifted. So I think they're more effective if you actually do.
보통 제재를 가할 때 상대가 어떤 조치들을 하면 해제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면 제재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압박을 지속하기 위해 대북 제재의 이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북 제재망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력자들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nd so they're constantly looking for ways to evade it and we have to constantly be vigilant about those that are helping them and going after them.
마틴 하이니 민주당 의원은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은 김정은 손에 놀아났다며 미한 연합 훈련 재개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대규모 연합 훈련을 중단했지만 상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없었다면서 한국과 훈련 재개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ome of the first things that we ought to do is just renew the sort of military to military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하이니 의원은 미국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한국과의 군사 협력 재개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시킨 대규모 연합 훈련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일시적으로 제재를 완화했다가 이후 합의 위반 시 제재를 되살리는 스냅백 조항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스냅백 조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스냅백 조항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스냅백 조항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재를 해제했다가 북한이 핵활동을 재개하면 가역적으로 제재를 재개할 수 있는 이 조항을 북한 측에 제안했지만 결국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인사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겁니다. 스냅백 조항이 활용될 수 있는 곳은 유엔 안보리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이 조항 활용에 동의한다면 유엔 안보리는 새로운 결의 채택을 통해 이 조항을 삽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새 결의에는 어떤 제재 조치를 완화할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폐기할지가 자세히 담기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재개할 경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를 되돌릴지에 대한 스냅백 조항도 포함되는 겁니다. 안보리 결의 채택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나머지 비상임이사국 10개 나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안보리 차원의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비롯해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스냅백 조항이 자동적으로 적용되고 이를 통해 제재가 저절로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기존 제재를 완화하기로 한 결의를 또다시 뒤집는 새로운 결의가 채택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초 제재 결의를 완화하기 위한 첫 번째 결의 외에도 이를 살리기 위한 두 번째 결의가 또 한 번 채택돼야 제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문제는 두 번째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자칫 진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레리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스냅백이 제재를 되살리는 데 대한 절대적인 확실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Well, it could be very difficult because you're going to have another approved resolution. And even if you have this so-called snapback provision.
스냅백 장치가 있어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동적으로 해제됐던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데 찬성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가 다시 부과돼선 안 된다는 이유를 내세울 수 있으며 결국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과정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닉시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민타로 오바 전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관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If we're talking about unilateral sanctions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then certainly snapping those back wouldn't be too difficult.
미국이 부과한 독자 제재라면 다시 되살리는 게 어렵지 않겠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의 다자 제재는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들은 미국과 중국의 협상을 거쳐 채택됐습니다. 제재 수위를 놓고 두 나라 사이의 입장 차이가 벌어질 땐 그만큼 진통을 겪고 제재 채택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석탄 금수 조치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지난 2016년엔 결의 2325가 채택되기까지 역대 최장 기록인 82일이 걸렸습니다. 만약 스냅백 조항이 적용돼야 할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한다면 이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닉시 선임연구원은 제재를 완화하는 첫 번째 결의에서부터 미국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철도 협력 이 두 가지 정도만을 완화할 경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칫 스냅백 조항이 중국 등의 반대로 무의미해지더라도 여전히 전체적인 제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스냅백 조항을 활용한다면 양측이 진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at would be a good way to move forward. In other words, it would enable us to give North Korea.
스냅백 조항의 특성상 북한은 제재 완화를 얻겠지만 동시에 미국의 지렛대 역시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다만 매닝 연구원은 양측이 만족할 만한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입장에선 영변은 물론 추가적으로 드러난 모든 핵시설의 폐기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합니다. 두 나라가 대북 접근법 등을 놓고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냉각기를 이어가고 있는 미북 남북 대화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한국 외교장관이 29일 워싱턴에서 만납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28일 출국에 앞서 폼페오 장관과 그간 상황을 평가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의 상황 전개에 대해서 좀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공조를 하면서 나갈지.
미한 외교장관 회담은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 이후 꼭 한 달 만입니다. 또 일각에서 양국 간 대북 공조 이상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한 외교 수장이 만나는 겁니다. 그런 만큼 두 나라가 강력한 대북 공조를 재확인하며 냉각기가 이어지고 있는 대북 협상의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한국이 다소 차이가 나는 비핵화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식의 빅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We are not going to do denuclearization incrementally. The president has been clear on that.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미 정부의 일치된 견해라는 게 대북 협상 실무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설명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는 검증된 비핵화 뒤에 와야 한다는 폼페오 장관의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한국 청와대는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사이에 굿 이너프 딜을 제시했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28일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 한국 정부의 비핵화 협상 기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포괄적 합의를 한 뒤 이행은 단계적으로 한다는 게 한국 측의 설명입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이번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 배석하며 비건 대표와도 별도로 만날 예정입니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도 양국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남북경제협력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고위관리는 지난 7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경협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 청와대와 통일부는 또다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개최 이전 한국 측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제재 면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경제협력 재개 등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남북관계가 북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미북 간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중재가 아니라 설득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인 만큼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설득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블룸버그 통신 기사를 인용한 야당 정치인의 발언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논란 이후 한국 정부는 중재자 대신 촉진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10일에서 11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양국 동맹 강화와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과 관련한 정상 차원에서 논의할 세부적인 의제도 조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북한의 수출입이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북한의 교역 대상도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과 활발히 교역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줄줄이 빠지고 그 자리를 아프리카 나라들이 채웠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북한산 물품을 사들인 상위 10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수출 총액은 2억 6,926만 달러였습니다. 전년도인 2017년에 18억 5,446만 달러와 2016년 27억 6,970만 달러에 비교할 때 크게 감소한 겁니다. 국제무역센터 ITC에 공개된 북한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는 이처럼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심화된 이후 무역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북한의 10대 교역국으로 이름을 올리던 나라들이 북한과의 무역을 크게 줄이거나 중단하면서 북한의 수출국 순위에도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제재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6년 북한의 수출국 상위 10개 나라는 중국과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타이완, 프랑스, 나이지리아와 모잠비크, 스리랑카, 러시아 순이었습니다. 비록 지난해에도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수출국 순위 1위에 머물렀지만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리던 인도와 파키스탄은 북한 물품의 수입을 큰 폭으로 줄여 각각 6위와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또 3위에 이름을 올린 필리핀은 2017년부터 북한산 물품에 대한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순위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빈자리를 아프리카 나라들이 채운 사실은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2018년 북한의 10대 수출국은 중국에 이어 잠비아와 모잠비크, 파키스탄, 인도, 부르키나파소, 나이지리아, 독일, 러시아, 콜롬비아 순이었습니다. 이 중 아프리카 나라 잠비아는 2017년과 2016년까지만 해도 전체 북한의 수출국 순위에서 31위와 18위에 머물렀지만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의 무역 규모를 줄이면서 2위로 등극했습니다. 또 다른 아프리카 나라인 모잠비크도 921만 달러를 북한으로부터 수입해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슷한 규모를 수입했던 2016년 당시 16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전체 수출액이 급감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르키나파소와 나이지리아는 지난해 각각 446만 달러와 293만 달러치의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사들여 6위와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6년에 같은 액수를 사들였다면 두 나라 모두 20위권에 머물렀겠지만 지난해에는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던 겁니다. 이처럼 이번 자료에 등장한 북한의 무역 상대국의 몇 년을 살펴보면 과거 순위권 밖에 있던 나라들이 비슷한 규모의 교역을 하고도 북한의 10대 수출국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ITC는 수출입 자료를 제출한 66개 나라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집계에서 북한의 지난해 수출 총액을 2억 8,022만 달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4년에서 2016년 북한의 수출 총액이 매년 약 30억 달러였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북한이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총액은 수출과 달리 감소폭이 크지 않았지만 여전히 10억 달러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수입액은 23억 1,011만 달러로 2017년에 34억 4천만 달러보다 약 32%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순위 변동 역시 수출만큼 크진 않았지만 교역을 중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거 빠진 점이 돋보였습니다. 2016년 북한의 10대 수입국은 중국과 러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였습니다. 반면 2018년엔 이 중 1위에서 3위에 해당하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가 순위 변동이 없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4위부터 10위엔 브라질과 스위스, 독일, 콜롬비아, 모잠비크, 홍콩, 페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재로 인해 북한이 매우 큰 문제에 봉착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무역 자료의 절반 정도만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외화 보유고는 바닥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아직까진 수출이 급감하고 수입은 약 30%만이 감소한 상황이지만 올해부터는 외화 부족으로 수입량도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압박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은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미 중앙정보국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동아시아 임무센터의 마이클 콜린스 부국장보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clearly trying to achieve a weakening of the US security influence and presence in East Asia.
콜린스 부국장보는 2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중국의 부상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이 동아시아의 미국의 동맹국들, 특히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지대에서 불안정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콜린스 부국장보는 또한 중국은 자국뿐 아니라 미국의 중요한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Especially one in which the United States certainly remains, you know, a solid provider of security on the peninsula.
특히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에 확고한 안보 제공자로 남아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전략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것에 폭넓게 방해가 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중국이 미국이나 다른 동맹국들만큼 깊이 한반도 비핵화를 중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국만큼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차 석좌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가장 큰 패자는 한국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y far the biggest losers at Hanoi were the South Koreans because they had so much invested in
한국이 북한과의 관여에 아주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차석자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잠재적 합의와 관련해 분명한 격차가 있다며 한국이 일종의 외교적인 중간 지점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에서 중국을 담당했던 크리스 존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자문관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미시적 관리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nd so now I think their strategy is to micromanage the North Koreans. You know, four summits with Kim Jong-un in months.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몇 달 사이에 네 번이나 열렸다는 겁니다. 존슨 자문가는 중국이 북한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었다는 상당한 편안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의 무속 신앙인이 미국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한 아리랑 굿을 선보였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무속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1월 미국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한 무당금파 이효남 씨. 이 씨는 20년 전 무속인이 된 이후 지금까지 자신만의 기도법을 연구하고 이를 한국의 민속 신앙으로서 예술 장르로 소개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황해도 지방의 굿을 자신만의 색깔로 표현해온 이 씨는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리랑 굿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카네기홀 공연과 동시에 뉴저지주 소재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에서 위령제를 올렸고 이번에는 워싱턴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는 워싱턴 DC 내셔널몰에 한바탕 굿판을 펼쳤습니다.
오늘 오신 어르신네들 수명장 수발언이요. 신작에 한국에서 찾아와서 다음날 다음시에 다시 볼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접하고 우정한다는 소리 나온다더라.
무대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와 함께하는 무당금파의 아리랑 굿 콘서트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고 도포를 차려입은 국악인들이 북과 장구, 꽹과리와 피리를 연주합니다. 선율에 따라 빙빙 몸을 돌리고 소품을 들었다 내리며 현란한 춤을 선보이는 이효남 씨. 이 씨 뒤로는 20여 개의 각기 다른 무신도가 무대 벽을 가득 채웠는데 이 씨가 기도하는 대상을 나타냅니다. 한국의 14대 환웅 치우 천황에게 기도한다는 무속인 이 씨는 이날 객석에 앉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공수를 했습니다.
오늘날 태국 땅으로 남기 합중국 땅으로 들어나서서 우리나라 역사를 알리고 우리의 풍습을 알리고 우리의 전통을 알리다가 하님 합리한 소식이요 고마운 소식이로구나. 오늘날 이정성 반가이 받으시고서 더욱하고 받들어가더라니.
공수는 무당이 기도하는 신에게 받은 말을 그대로 전하는 종교 행위를 말합니다. 이 씨는 보통 굿을 버리면 서너 시간이 걸리지만 특별한 의미로 압축된 메시지를 전해야 했고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공수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개인 굿이 아니라 어떤 무대고 공연이다 보니까 이번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건강하셔라. 이제 다음에 또 보자.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게 홍보돼서 알려져서 미리미리 챙겼어야 되는 거를 이제서야 늦게 많이 이렇게 챙겨드리니까 너무너무 죄송하다. 이제 그런 이주로 이제 공사가 나간 거죠. 우리가 신세를 졌으면 그걸 갚아야 되는데.
이날 하늘색 참전용사 제복을 입은 백발의 노장들은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아리랑 굿을 진지하게 지켜봤습니다. 지나가던 관광객들도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40대 미국인 남성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인다면서 그들을 기리는 점이 매우 기쁘다며 말을 알아듣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I'm really happy to see that there's some recognition for Korean War veterans. I can see them sitting over here. I wish I could understand what was being said, so I appreciate your
interpretation. 20대 미국인 남성은 자신의 여동생은 한국에서 온 입양아라며 동생이 태어난 나라의 문화의 일부를 볼 수 있어 좋다고 말했습니다.
My sister is from South Korea. She was adopted when she's younger. And so as someone who has someone from South Korea in his family, it's very cool to be able to see.
또한 미국인 남성은 미국은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사는 멜팅 팟으로 불려지는 게 실감이라며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모습을 보게 돼 반갑다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DC is just such a melting pot of so many different cultures. It's really cool to see just unique stuff every time we come down here. So, especially for Korean War veterans, especially for veterans in general.
무당금파 이호남 씨의 아리랑 굿 콘서트 공연은 이날 두 차례 걸쳐 진행됐습니다. 특히 미 연방의회 앞 잔디밭에서는 민주당 소속 제리 코넬리 연방 하원 의원의 감사장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한반도 평화를 기리는 이번 아리랑 굿은 이날 저녁 워싱턴 인근의 한 호텔에서의 만찬 행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씨는 메릴랜드, 워싱턴 DC, 버지니아 지역에 거주하는 30여 명의 참전 용사들 앞에서 워싱턴 DC 한국전쟁기념공원에 세워질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설립 지원기금으로 1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씨는 VOA에 낯선 나라에서 청춘을 바친 분들에게 뒤늦은 감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나라에 와가지고 돌아가셨고 또 내 나라에 와서 전쟁통에 또 다쳤고 또 그 양반들이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청춘인데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자기 목숨을 쉽게 내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사하는 의미로 이제 계속 좀 이어가야 되지 않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의 제임스 피셔 사무총장은 VOA에 개인이 마련하는 이런 행사는 처음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And I thoroughly enjoyed it, just like a lot of the Korean American veterans. Well, American veterans enjoyed it. They came up to me and said, "Boy, I learned something today." It was very good.
피셔 사무총장은 참전 용사들이 이런 공연은 처음이며 매우 좋다는 말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피셔 사무총장은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재단에 등록된 용사들의 수가 10년 전 2만여 명에서 현재는 대략 1만 1,000명으로 줄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88세라고 밝혔습니다. 피셔 사무총장은 미국 내 참전 용사들에게 한국전 참전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며 자랑스러움이지만 미국인들에게서는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전우들이 목숨을 바쳤지만 현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로 다른 역사를 쓰고 있다며 관련 국가들의 대화 의지를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피셔 사무총장도 미국과 북한과 한국이 무기를 거두고 경제와 교육, 정보 교류 등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기를 바랬습니다. 필요하다면 미군을 철수해서라도 북한과의 신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북한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참전 용사는 그들이 하는 말을 미국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본 북한이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Never, ever, ever make sure that what they say is done and followed through with. Never take their word.
1953년부터 2년 동안 두 차례 한국에 갔었다는 데이비드 클라크 씨는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해결되기를 매일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I say a prayer every day. That it will be resolved in a most peaceful manner.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기리는 아리랑 굿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 무당금파 이호남 씨는 오는 11월 뉴욕의 링컨 센터에서 한 차례 더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날 참석한 참전 용사들을 공연에 초청하겠다면서 미국인 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중동에서 늘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는 골란고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74년 3월 29일 중국 산시성 시안의 야산에서 우물을 파던 한 농부가 우연히 지하 갱도를 발견합니다.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의 무덤이자 전 세계 최고 문화유산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원전 246년부터 36년간 재임한 진시황의 무덤은 전체 규모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해 아직도 발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마천이 저술한 역사책인 사기에 따르면 340만 명이 동원돼 39년간 공사를 벌였습니다. 무덤의 웅장함은 4개 갱도에서 발견된 다양한 형태의 병마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진시황의 장례에 사용된 병마용은 흙을 구워 병사와 전차, 말, 고개사, 악사 등 다양한 사람과 사물을 실물 크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장한 채 전투 대열로 서 있는 병사의 얼굴 표정이 모두 달라 감탄을 자아냅니다. 지금까지 만 점 정도가 발굴됐지만 아직 상당수가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진시황은 중국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황제로 꼽힙니다. 그러나 늙지도 죽지도 않는 불로초를 찾아 헛되이 노력을 하고 불과 50세의 나이에 숨졌습니다. 재임 중 지식인들의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책을 불사르고 선비를 산 채로 땅에 묻는 분서갱유로 수나라 양제와 함께 중국 역사상 최대 폭군이라는 불명예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덤과 그가 완성한 만리장성은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중국이 자랑하는 세계 문화 유산입니다. 2001년 3월 29일 한국이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합니다. 영국 항공서비스 전문 조사회사 스카이트렉스가 고객 투표를 기반으로 매년 세계 최고 공항 순위를 발표하는데 이 회사가 발표한 2018년 세계 최고 공항 5곳 중 인천국제공항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바쁜 공항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출입국 수속에 걸리는 시간이 세계 평균 3분의 1에 불과하고 편의시설도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국제공항협의회 ACI가 발표하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2016년까지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오는 3월 31일 일요일 저녁부터 VOA 단파 주파수가 변경됩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중파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